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에 관련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와의 만남의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베드로, 왜 베드로가 그리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조용하고 또 때로는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은 누구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인물은 다윗일 것입니다. 이 다윗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빠른 응답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어떤 자녀가 더 마음에 드는 자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지만 자녀를 키울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 가장 먼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아들과 딸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내가 엄마 딸인 것이, 내가 아빠 아들인 것이 내게 아주 자랑스러워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그리고 자녀들의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인물의 그 인간적인 성품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에 회개하는 눈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둘 다 다 큰 죄악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못된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악을 지었을 때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성경을 보면 때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굳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눈동자가 자기를 지켜보는 그것을 그가 똑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 결정과 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이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통곡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용기가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만찬 자리에 베드로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여기 보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내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습니다.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지녔지만 이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생명 걸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용감한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아주 비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반석이라고 칭호를 받던 베드로가 마치 흙먼지처럼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갑자기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비겁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변명에 일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됐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똑같이 베드로의 상황성을 설명할 때 덧붙이는 부사적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된 말 중에 하나가 멀찍입니다. 멀찍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 근심, 베드로가 여차하면 도망가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태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두렵습니다.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예수 따라왔던 사람이지 하는 이 적대자들의 조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기에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과의 친밀성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익명의 사람으로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가까이 가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거고 너무 멀리 가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될 테니까 익명자로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옆에 있었느냐면 여러 구경꾼들인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그냥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참여자가 아니라 구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 함께 고통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택한 길은 중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직 잘 모르겠어서 조금 한 발은 디뎠습니다. 또 한 발은 여차하면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이 중간이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중간에 서게 되면 양쪽에 강해지면 중간이란 점점 이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을 갖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자국은 교회당에 한 발자국은 세상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교회에 여차하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를 허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너는 예수님을 거부할 거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오늘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이 위험성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삶이 내가 누구인가를 늘 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규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어린 요정이 옆에 지나가다가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그 한패인데 화들짝도 놀랐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가다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 계속 있었던 그런 동료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아연실색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난 저런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런 사람하고는 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은 적이 없어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부끄러워서 이 예수님처럼 재판받을까 보아서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갈까 보아서 그는 모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실종됐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증발된 것입니다. 그는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나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 있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 봐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 두려움이 나의 나됨을 다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그는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용기조차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엄습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행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내 결단도 별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결심해도 매일매일 무너지는구나. 내가 작정을 해도 기껏해야 3일, 아니 하루도 못 가는구나.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는 버리고 있구나.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가슴을 치고 때려도 가슴이 더욱 애려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와, 내가 이런 몰골이라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우린 세상에서 당신 예수 믿지 그러면 우린 도망가려고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라 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라고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잠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듣기 싫어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교회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너무 빨리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시면서 돌이키셨다 그러세요. 고개를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 맞죠? 그게 바로 나야. 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밖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통곡하면서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 자신의 못남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로만 멈췄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주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판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먼저 내가 공격당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정말 통탄해하면서 자기의 원점을 되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매달아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가 달랐습니까?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별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바닥에 내리치는 자기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 숨막히는 수렁과 같은 깊은 심연을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깊은 심연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거기에 빠져 목숨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는 치유가 일어나는데, 눈물이 없는 자기 분노는 자기 자신을 연민하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나 자신을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통곡의 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울음에 대해서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착한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 났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이것을 하나하나 쌓아두지만 깊이 울지를 잘 않습니다. 울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면 이게 내 속에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우울증이 되고 내 속에 암처럼 나를 갉아먹는 못된 악한 이 질병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그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너는 남자니까 강해야 된다. 강한 남자 컴플렉스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울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강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하면서 부딪혀 나가려다가 무너질 때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다고 하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그냥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의 한계성을 느낄 때 그냥 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내가 해봐도 잘 안 된다고, 나는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없다고, 나는 용기를 가지려고 해도 용기가 없다고, 나는 비겁하다고, 나는 도망가려고 한다고, 나는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가 자기를 쳤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면서 사랑의 회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 내 죄악, 내 못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통의 눈물이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방어 기제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통회하는 눈물의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통곡이 아니라 나에게 갖고 있는 내 모든 것이 바닥 인생인 것을 알 때까지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서 용서의 기쁨, 자유자가 되는 기쁨,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게 되면 내가 치유가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울게 되면 내 가족이 치유가 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울면 교회가 치유가 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 이 나라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존재임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일개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그런 걸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이런 것이 나를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체면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외향적인 나의 교만함이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쏟아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나를 아꼈습니다. 주님 앞에 빈 이 벌거벗은 몸으로 서기를 주저했습니다. 한 발로는 교회당을, 한 발로는 세상, 그래서 순간에 더 강한 쪽으로 도망가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